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를 보내고 난 뒤 월요일은 특히 더 힘들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많이들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벌써 6월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입니다 하고 인사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9일이에요. 시간을 도둑맞은 그런 기분이죠.
넉넉고 지내다가 멍때리고 있다가는 정말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버릴 텐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1분 1초 아껴서 알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에도 꾸준히 행복이 이어지거든요. 그 어떤 시간도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고전읽기 청취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6월 9일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고전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꽉 찬 한 시간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진영 씨는 뭐 할 타임이 제일 행복해요? 뭐 하는 시간이?
고전읽기? 아, 너무 짠듯하니까 저는 그냥 한상 차려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요. 선배님은요?
글쎄 저는 뭐 좀 여행하고 그럴 때. 짬짬이 여행.
짬짬 여행.
예, 짬짬이 요즘 스케줄이 좀 바쁘니까.
그렇지. 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다 좀 맛있는 거 먹고 요런 재미도 또 있더라고요. 다 먹는 걸로 연관을 시켜서 다소 좀 창피하네요.
사실 여행의 핵심은 미식 여행이에요.
그럼요. 네. 재밌잖아요, 그런 거.
거기까지 동의합시다, 우리.
네네.
자, 오늘부터 6월의 3주 동안은 행복할 권리. 이렇게 우리가 참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더 평화로울 때 되는 건데 행복하고 평화로운 권리를 모두 빼앗겼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이거든요.
네네.
전쟁에 관한 역사,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책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 전쟁하면 우리나라도 뼈아픈 전쟁을 많이 겪었죠. 네. 그중에서도 6.25 한국전쟁으로 분단이라는 처절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 저희 세대야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현실이지만 전쟁을 직접 겪고 분단의 아픔으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에게는 6.25 한국전쟁은 끔찍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했던 먹먹한 잔상으로 남겨진 전쟁의 역사들 함께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저 김현정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EBS의 팬이 된 것은 오래전 다른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가끔씩 고전읽기를 들으면서 재밌네 했는데 톰과 허기 만남을 주선해주셔서 이제 저는 왕팬이 되었답니다. 처음엔 막내와만 같이 들었지만 가족극장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진행하시는 두 분의 아이 같음과 어른다움의 절묘한 균형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40대 후반 고3 딸과 중2 아들, 초등 막내를 키우는 주부가 지쳐있을 때 잃어버린 명랑한 큰 웃음을 웃고 마음의 울림이 깨어나는 기쁨을 주신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이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라디오의 전원일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너무 잘 살리는데 파! 일용아! 생각나지 않아요?
라디오의 전원일기. 파! 부채.
지금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불암 선생님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파!
그리고 얼굴책에 600번째 좋아요 당첨자가 계신데 권호윤님.
와.
600번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3000번 하면은 저희가 집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금방 3000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책 선물 보내드려요. 권호윤님.
일단 이렇게 하고 선물. 뒤엔 제가 어떻게 막아볼게요.
아, 3000번.
네. 네.
자, 그리고 한은수님도 늘 고전읽기를 본방 듣게 할 수 있는 날 행복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잖아요. EBS 고전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드려요.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 드립니다. 오늘 이기고 싶은 전쟁.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주세요. 잠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게으름과의 전쟁,
네.
범죄와의 전쟁 등등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지 반디아 50원의 이름을 샵1045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4년간 치룬 이 전쟁의 결과 이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던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입시제도, 2번 노예제도. 입시제도도 전쟁 치러야 되는 거야?
아, 심오하다. 자, 정답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선배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2주의 고전 좀 소개해 주십시오.
2주의 고전은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엮은 전장의 인간입니다. 엮었어요. 그러니까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네.
골랐어. 그 작품들을 골라서 하나로 아. 묶어서 책으로 낸 거죠.
어, 그렇군요.
네. 1942년 3월에 이때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시점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자 해서 만든 거죠.
네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죽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전장에서 싸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갔는지를 들려주고 싶다. 이게 헤밍웨이가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헤밍웨이가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하지만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패배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밍웨이가 자기 작품들도 넣고 뭐 다른 사람 그 유명한 동서고금의 작가들의 전쟁에 관한 작품들을 하나로 엮어서 전장과 인간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전장의 인간. 이 책은 모두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2권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유명한 작가나 군사 전문가들의 실제 전쟁 경험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본인의 작품도 있고요.
네.
빅토르 위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윈스턴 처칠, 윌리엄 포크너 등등 유명 인사들로부터 이름 없는 영국군 장교의 이야기까지 네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이게 미국에서 발간됐을 때는 굉장히 그 조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뉴욕커라든지 뉴욕타임즈, 세터데이 리뷰 오브 리트리처 이런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또 현대 비평가들 대부분이 전쟁에 관해서 헤밍웨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전쟁 중에 작가의 역할에 네. 대해서 헤밍웨이 생각이 어땠는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이 헤밍웨이가 이 책의 앞부분을 굉장히 그 아주 명문으로 서문을 썼거든요.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장의 인간 책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전장의 인간 1중에서 레너드 에를리히의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네.
있었던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하퍼스 페리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인데 노예제 폐지를 신으로 부여받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노예제라는 건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노예 폐지론자로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신념에 차게 만들어.
네네.
그런데 노예제 승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캔자스주에서 6명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피살이 되자 즉각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노예주들을 살해를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폭력으로 노예 해방을 쟁취하기로 결심한 브라운. 1859년 10월 16일 밤에 자신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백인 16명, 흑인 5명, 잘 들으세요.
네.
백인 16명, 흑인 5명,
네네.
딸랑 몇 명?
21명.
21명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오.
그래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노예를 해방하겠다 이런 아. 꿈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은 네네. 흑인 노예들이 대부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거 이게 환상이거든요. 참 네네. 뜻은 좋은데 그게 21명이 다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어 저 그 어떤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네.
이제 노예주들을 죽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반란이자 폭동으로 알려지면서
네.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을 놔둘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군대를 파견해서 제압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죠.
아.
그러나 이 그의 죽음은 그는 이제 결국 체포가 돼서 사살이 됐는데 사형당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제 10명 정도가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그들의 죽음은 남북전쟁의 기폭제가 됐죠.
아 그렇군요. 무기고를 습격한 브라운은 페리에서 제법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납치합니다. 낭독 함께 들어보시죠. 페리에서 남쪽으로 5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초대 대통령의 손자인 루이스 워싱턴 대령이 농장의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래층의 난로 곁에는 피스톨과 칼이 걸려 있었다. 그 피스톨은 프랑스의 군인 및 정치가로 미국의 독립전쟁에 종군하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는 지도적 역할을 맡았던 라파에트가 조지 워싱턴에게 바친 것이었고 칼은 프리드리히 대왕으로부터 직접 선사받은 것이었다. 자정이 지나고 조금 뒤 루이스 워싱턴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찾아 신고는 잠옷바람으로 문 쪽으로 다가섰다. 문을 열었다. 네 사나이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하나는 흑인으로 커다란 촛대를 들고 서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포로입니다. 옷을 입으십시오.
자네들이 왜 이러는지 말해줄 수 없나?
물론이죠. 당신은 우리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의 노예들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옷을 입으십시오.
그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는 워싱턴을 총으로 쿡 찔렀다. 대령은 꿈을 꾸는 기분으로 옷을 입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가?
그는 장화를 신으면서 되도록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오사와 토미의 브라운 대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라고? 브라운 대장이 누구야?
캔자스 이야기도 못 들었어?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회색 머리카락의 대령의 누이가 가운을 입은 채 안락의자에 기품 있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태는 웅변적이었다. 마치 루이스, 이 녀석을 채찍으로 두들겨 문 밖으로 몰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노예인 늙은 베티나는 무장한 두 괴한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하나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고 다른 하나는 호리호리한 흑인이었다. 흑인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대령님.
그, 도대체 왜들 이래?
아, 저는 지금 워싱턴 부인을 진정시켜드리고 있는 중입죠. 대령님은 아무 일 없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 저희들은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있어요. 물론 준비도 충분하고요.
말이 너무 많소! 워싱턴 씨, 저 칼과 피스톨을 벗기시오, 빨리!
이 부인은 모욕감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브라운 대장의 명령입니다. 쿡은 반은 자랑스럽게, 반은 부끄러운 듯이 소리쳤다. 그는 저걸로 우리 노예 해방의 심벌로 삼으려고 합니다. 티드가 앞문으로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마차는 준비되었어.
대령님, 마차는 대령 했는데 쉬어.
그들은 두 여인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왔다. 준비된 마차는 대령 자신의 작은 사륜 쌍두 마차였다. 그 뒤에는 농장의 커다란 사두 마차가 뒤따랐다. 여섯 명의 노예가 기가 질린 채 마차 옆에 서 있었다.
오라!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거야!
그러자 그들은 주인 쪽을 비굴하게 쳐다보았다. 워싱턴 대령은 거만하게 마차 위로 올라갔다. 그제야 그는 자기가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스티븐스가 고삐를 잡으면서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흑인과 백인들도 마차 위로 기어올랐다. 첫 번째 포로가 잡혔다. 그리고 첫 번째 노예가 해방된 것이다.
존 레전드가 부른 롤 조던 롤 듣고 왔습니다. 당시 북부에서는 노예 폐지론을 주장했고요. 남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페리는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초대 대통령의 손자인 루이스 워싱턴 대령을 포로로 잡았어요. 아니, 이거 엄청난 사람을 잡아간 거 아닙니까?
뭐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브라운은 폭도가 아니라 신사답게 포로들을 모셔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브라운 노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캔자스에서 이리로 왔지만 이곳은 노예 국가요. 나는 이 노예들을 모두 자유롭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무기도 확보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기를 희망하오. 그렇지만 이곳 주민들이 내 앞을 막는다면 부득이 마을을 불태우지 않을 수 없고 그때는 유혈이 있을 뿐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오.
이 포로들의 몸값으로 흑인 노예들을 보내달라는 게 브라운 노인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브라운 노인, 존 브라운 노인. 뜻은 네네. 아주 가상한데 딸랑 21명 가지고
딸랑?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네. 이제 막연히 기다려요. 노예들이 우리들을 따라서 올 거다. 어디서? 그건 아무도 몰라. 어디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그건 그런 몰라. 계획도 없고 뭐 짜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오겠다. 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과대망상증 있으신가요?
정말 그 대목에서 참 답답했는데 네네. 아무리 기다려도 흑인 노예들이 안 와요.
어떡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총을 들고 정말 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반란군을 진압하기 이제 막 저 전보가 막 그 이제 군대에 처지고 대통령한테도 전보가 가고 그래서
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을 근처에 병력이 도착을 합니다. 몇 명이?
얼마 나와요?
1,000명.
한 20명 오는 거 아니었어요?
1,000명.
1,000명 어떻게 브라운 노인의 반란군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21명이라니까.
그러니까 21명인데 어떻게 1,000명이 와. 이거는 막 어떡하지?
이제 뭐 불리한 거죠. 아유 참.
불리해도 이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근데.
자 반디와 문자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황자희님. 저는 기억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폰 대신 꼬박꼬박 다이어리 같은 것을 적어둬야 하려나 봐요. 무심코 습관대로 기억해놔도 순서가 섞일 때도 있고 디지털 침해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나 봐요 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진영님. 전 아들과 전쟁 중. 제가 현재 주로 쓰는 무기는 인내와 희망입니다.
허현구님. 뭐든 반대로 하려는 고집쟁이 청개구리 되어서는 진상 아닌 진상 부리는 29개월된 딸아이와 전쟁 중이에요.
아이고
이거. 아이들이 자식들이 참 네. 전쟁의 대상이군요. 반대로 글 남기는 건 처음인데 참 좋아합니다. 고전님께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연희님께서 동생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험난한 취업 전쟁에서 하루빨리 꼭 승리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용상미님은 여자분이라면 공감하실 털과의 전쟁이요?
털털하신 분이구나.
여름이라서 옷이 짧아지고 노출이 많다 보니 제모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진영 언니 공감하시나요? 까지 물어주셨는데.
네, 전 원래 참. 털털해서. 예, 그리고 최정환님, 네, 임신 6개월째인 저는 조기 진통과 싸우고 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어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유유, 정말 조심조심 움직이며 조기 진통과 싸우고 있답니다.
김정아님, 저는 관습과의 전쟁입니다. 요즘 결혼 준비 중인데 좋은 전통도 많지만 허례 허식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하려고요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환님 만학도로 입시 제도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책 읽는 라디오가 숨구멍이에요. 하!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양은미님은 국수와의 전쟁. 전 비빔국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양도 평소에 3배 정도 먹어도 소화는 완전 짱. 하지만 병원에서는 밀가루 음식 줄이라고 해서 안 먹고 있는데 너무 그리워요.
그러면 쌀국수로 이렇게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네, 먹고 싶을 땐 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요. 그리고 권영수님께서 집 앞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여린 잎이 나오는 순간부터 벌레가 생겨서 매일매일 진딧물과의 전쟁입니다. 잡아도 끝이 없고 모자나 잡초와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하찮고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작물을 갖고 보니 농부들의 위대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낭독 이어집니다. 전세가 너무 불리하다 보니 네. 브라운 노인은 포로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보내주도록 협상을 시도합니다.
스티븐슨, 왓슨 브라운! 손수건을 총끝에다 달고 키츠 밀러 씨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교섭해라.
브라운 대장님, 당신은 톰슨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아요?
명령대로 해!
제기랄 거, 찬스가 생기는데도 당신은 왜 그걸 이용할지 모르냐는 말이오. 당신 소나기에는 수많은 포로가 있고 한 놈을 쏴서 정문 밖으로 던져보시오. 그리고 흑인한 안으로 보내어 우리가 성치 못하면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하란 말입니다.
명령대로 해. 나는 무기가 없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스티븐스가 왓슨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애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나에게는 벨이 있어. 나는 살고 싶어. 아기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돼.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를 노려보는 것은 화강석처럼 굳고 냉혹한 얼굴뿐이었다.
아, 한편으로는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못한 그따위 이유는 마음속에나 파묻어 두렴.
그는 실망한 채 맥없이 거리와 자신의 운명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검은 수염에 감싸인 그의 얼굴은 운명의 몸을 맡긴 다음에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반쯤 올렸다. 그것은 습관으로 몸에 밴 그의 경례 버릇이었다. 한때는 서부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던 그 사나이가 이제는 기관실로 달려갔다.
키츠밀러!
폭도 두 명과 포로 두 명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나갔다. 스티븐스가 총구를 위로 들고 조금씩 흔들자 거기에 따라 하얀 손수건이 펄럭거렸다. 왓슨 브라운이 정문을 열었다. 키츠밀러는 앞서서 걸었는데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셋은 거리를 따라 창고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10피트, 15피트, 주위에는 깊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20피트, 25피트, 일제 사격이 멎었지만 술집의 창문에 나타났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스티븐스는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그 자리에 고꾸러졌다. 옆구리와 가슴을 맞은 것이었다. 왓슨은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찌푸리며 무릎을 꿇고 배를 감쌌다. 키츠밀러는 호텔 쪽으로 달려갔다. 왓슨 브라운은 한쪽 무릎을 세웠다.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그는 두어 번 꿈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그러나 왓슨 브라운은 다시 집요하게 되돌아오려고 기었다. 쓰러지고 고통으로 몸을 뒤척이며 견디기 어려워 비명을 질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의 집요한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왓슨 브라운은 정문에 다다랐다. 바로 그때 또 한 번 언덕 위에서 집중 사격이 날아왔다. 그러나 왓슨 브라운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 리먼이 기회를 노리다가 도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보았던 것이다. 얼음덩이처럼 냉정했으나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사냥개처럼 민첩하게 후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쓰러졌다. 다시 뛰어 문에서 7피트까지 접근했다. 그는 재빨리 강변으로 달렸다. 총격은 잠시 멈추었으나 또다시 총탄은 물 위로 떨어졌다. 리먼은 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지만 마치 궁지에 몰린 족제비처럼 눈을 굴렸다. 얼마간 탄착점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바위 조각을 날리기 시작했다. 리먼은 제 방으로 가서 바로 물가까지 왔다. 그는 단도를 빼내어 군복을 찢고 탄대를 풀고 소총을 내던지고 권총 두 자루를 빼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화를 벗고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물속에서 다급하게 몇 걸음 옮기다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헤엄치기 시작했다.
총탄이 그의 주위에 떨어져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는 약 50m 밖에 있는 작은 바위까지 헤엄쳐갔다. 이제 이 의용병은 물길을 따라 하류로 헤엄쳐갔다. 몇 개의 바위섬들이 순식간에 지나쳤다. 리먼이 그 바위섬 위에 오르는 순간 총탄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거기 쓰러졌다.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멀거원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래톱을 따라 총을 든 채 뛰어오고 있었다. 리먼은 손을 들고 황급히 소리를 질렀다.
쏘지 마시오! 항복이요!
그들은 다가왔다. 지휘자인 듯한 사나이가 총구를 들었다. 잠시 후 빌리먼은 죽었다. 오후 내내 그 젊은이의 시체는 두 손이 물에 잠긴 채 바위 모서리에 누워 있었다. 피가 흘러 주위의 강물을 빨갛게 물들였고 수비대의 수많은 명사수들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얼마 후면 그나마 거기에 미끄러져 내려와 강물을 따라 천천히 소용돌이치면서 다리 쪽으로 흘러갈 것이리라. 네, 낭독에 이어서 스칼렛 요한슨이 부른 이노센트 웬 유 드림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이요. 총에다 하얀 손수건 매달고 나갔는데도 군대는 총을 이렇게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 노인의 아들이 결국 총에 맞았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흰 수건 이렇게 흔들면 항복을 뜻하는 거라고 하던데 게다가 포로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을 발사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총이 발사된 곳이
네.
그러니까 마을 쪽에서 발사가 됐거든요. 군대에서 발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기 전에 마을 사람들하고 이 반란군하고 약간 교전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노센트
네,
지금
네.
스칼렛 요한슨이 이노센트 웬 유 드림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희생이 됐어요. 반란군의 총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곳곳에서 이제 총을 들고 숨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흰 손수건을 들고 나오니까
네.
저 반란군이다 폭도다.
아,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총을 쏜 거예요.
아, 참.
정식 군과 군의 싸움이라면
네.
뭐 이런 뭐 흰 손수건을 총에 감고 나왔다면 뭐 협상할 게 있나? 뭐 항복을 하려고 하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네.
총을 멈췄겠지만 발사를 요건 이제 중간에서 튀어나온 어떤 사고사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운 군 쪽 사람들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벌써 이게 안 돼 이게. 체계가 없어.
그건 그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의견 대립이 많고 21명인데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사람은
참.
아유 참.
스티븐스는 우리한테 포로가 있으니까 포로들을 죽이면서 위협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브라운 노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 브라운 노인이 대장이에요 지금.
네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반란군이 됐지만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러다가 스티븐스와 브라운의 아들 왓슨이 총에 맞은 거죠.
네.
그 와중에 리먼은 반란군 무리를 이탈해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 리먼도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너무 끔찍해요.
네, 우리 귀여운 아이들 로고 얘기하는 거 이제 안 나오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 팬들이 다 달아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티팬 생길까
봐.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전장의 인간이고요. 오늘의 네. 작품은 레너드 에를리히의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입니다.
네.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발발했죠.
네.
4년간 이어진 이 전쟁의 결과 이 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던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입시 제도.
유후.
2번 노예 제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자. 또 반디와 문자로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죠?
네.
이남희님, 저는 제 자신과 전쟁 중이에요. 경도 비만이라고 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게요. 살과의 전쟁이네요. 그리고 강윤미님, 삶 자체가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종희님, 저는 일과 전쟁을 한답니다. 수많은 전쟁 중 일과 하는 전쟁이 가장 힘이 든 전쟁이지만 그래도 일하고 나면 행복해지죠.
네. 크크크. 크크크. 1124님, 술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내가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새벽에 오면 쫓아낸다네요. 왜 그래도 술 마실 거죠? 그러지 마세요.
1124님.
네.
또 강규수님은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전쟁 중입니다만 이 전쟁에서는 늘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산이고 들이고 돌아다니면서 자연 체험을 합니다. 요즘은 양파, 감자, 마늘을 열심히 수확 중입니다. 더위와 전쟁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조윤현님께서 글쓰기 독서 지도사 공부 중인데 매주 정해준 책 읽고 원고지에 독서 감상문 쓰느라고 원고지 작성법 익히느라 전쟁 중입니다. 아, 독서 감상문 쓰기 만만치 않고 또 첨사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전쟁이 옵니다 하셨네요.
네.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낭독 계속 이어집니다. 브라운 노인 측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창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찾아온 걸까요?
나는 진입니다. 프리드릭스버그 중대의 진 대위요.
그래요.
대위는 기관실을 둘러보다가 맥 빠진 포로들과 노예, 쓰러진 청년, 그리고 벽에 뚫린 사격구멍에 기대어선 네 명의 해방군을 발견했다.
밥솥아, 이 무슨 미친 짓들이야.
아, 항복하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조건도 들었을 텐데.
조건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당신 애들은 우리 편 휴전사절을 개죽이듯이 쏴서, 그리고 나는 마을을 점령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소. 그러나 이 보로들은 보다시피 안전하오. 나는 그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군.
무기를 들고 반역을 저지른 자는 개처럼 맞아 죽는 게 마땅하지 않소?
대위, 우리도 여기 오기까지 심사숙고해서 왔소. 나는 그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어. 나는 결코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내 생각으로는 우선 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직면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저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항복하십시오.
당신은 내가 제시한 조건을 들었을 거요. 산으로 향하는 길을 내주시오.
올리버 브라운이 신음했다. 진대인은 희미한 횃불 아래에서 나이 어린 청년을 내려다보고 연민을 느꼈다.
할 수 없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항복하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 뿐이오.
진이 노인에게 격리하고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브라운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진은 다시 한 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바닥에 누운 세 사람에게 고정되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가서 군의관을 보내주겠소.
안녕하십니까, 군의관입니다.
노인은 그 남부 의사가 올리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횃불을 비춰주었다.
내 아들놈이요.
나 좀 죽여달라고 해주세요.
군의관의 손은 그의 찢어진 가슴 위에서 부드럽고 재빨랐다.
저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가 일어섰다. 그의 눈이 브라운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다시 왓슨에게로 가 무릎을 꿇었다.
이놈도 내 아들놈이요. 살 수 있겠소?
아니, 못 살 거요.
노인은 의사 앞에서 횃불을 거두었다.
이 순간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이상한 일이다. 이 비극은 인간이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쏘아 죽이고 부상병을 돌봐주고 그리고는 다시 죽이고.
아침에 다시 오겠소. 잘 계시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았다. 그들에게 운명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기관실 주위에서 들려오는 해병들의 발자국 소리였다.
좀 쉬어. 아침까지 별일이 없을 테니까.
포로들과 흑인 그리고 해방군들은 돌바닥 위에 누웠다. 그러나 잠들면 안 되었다. 그는 문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야, 깨어있지?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올리버.
아, 아버지, 저 못 견디겠어요. 제발 쏴주세요.
안 돼, 올리버. 참아봐.
아, 제발요, 제발. 아, 마르타라면 쏴줄 텐데.
안 돼. 내 생각엔 넌 곧 나을 것 같아.
아, 아버지.
죽으려면 남자답게 죽어라.
머리카락에 피가 엉겨 붙은 돌프 톰슨이 왓슨 곁에 앉아 있었다. 전에 브루어가 그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슬픔이 곧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로 변했다.
너희들은 지금 반역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정부에 대한 반역 말이야.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브라운 대장님, 우리가 지금 정부에 반역죄를 범하고 있는 게 정말입니까?
그래, 도핀. 내 생각으로도 정말인 것 같아.
그렇다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겠소. 나는 노예를 해방으로 왔소. 난 더 이상 싸우지 않겠소. 나는 반역죄 따위는 질색이란 말이오.
그러나 노인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먼 꿈속에 잠겨 있었다.
그렇다, 제군들.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 생각, 내 말도 알 수 있을 거야. 제군들이 내 과거를 이해한다면, 제군들이 내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걸세. 나는 캔자스로 갔고 켄트루크나 버지니아에서 온 노예주의자들은 나를 야생동물처럼 쫓았어. 나는 거기에서 아들놈 하나를 잃었네. 그렇다, 제군. 우리는 북부에서 온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이다. 우리는 제군들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우리들의 조직은 거대하고 이 과업은 기어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캔자스에서 꽤나 고민했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고민 안 돼도 좋다. 나는 캔자스의 브라운 영감으로도 꽤나 유명했지. 나는 포토맥강에 피를 뿌렸다. 나는 노예를 부리는 놈들을 강도나 살인자로 간주한다. 나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나의 친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다 이 지경으로 실패하고 내 두 아들놈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올리버.
노인이 어둠 속에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죽은 괴로군.
케니 로저스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네요.
네, 존 브라운의 반란은 실패로 이어지고
네.
브라운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아, 이때 브라운의 사면을 위해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식을 접하고
네.
빅토르 위고가 여러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영국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런던 뉴스라는 신문에 기재가 네네. 됐는데 그 존 브라운 사건의 본질 그리고 미국의 내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됐다고 그러죠.
빅토르 위고가 뭐라고 썼을지 또 궁금한데요.
그렇게 존 브라운을 사형을 시킨다면
네.
인간 존재의 빛은 꺼져버리고 정의와 악의 개념도 사라지고 자유의 짝인 해방의 암살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존 브라운의 사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를 사형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이 일어난 뒤 2년 후에 결국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노예제도는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노예제 폐지와 민주주의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와 희생 속에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전쟁 이야기 첫날 이렇게 해서 존 브라운의 사건까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전쟁 얘기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들어보시죠.
권진영의 고전 일기. 6월 9일 월요일. 제목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얻어진 것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엄마의 고통이 따라야 했고 지금의 내 자리를 만들기까지 나의 노력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어 왔다. 이렇게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랐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을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 같은 위에서의 노력과 존 브라운 같은 자신은 물론 아들까지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의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존 브라운은 내색은 못해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체포되어 살인과 반역, 반란의 죄명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해야 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노예 해방이 되던 날, 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던 날 아마 환하게 웃었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도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고맙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전쟁은 끔찍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역사를 올바르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전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트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섬앤섬에서 전장의 인간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캔들과 뮤지컬 헤드윅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남북전쟁의 결과 폐지된 것은 노예 제도죠?
네, 입시 제도 아니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6886-1896-1124님, 그리고 반디로 이병예님, 하덕열님, 황혜란님, 이렇게 네. 여섯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이죠. 신형원의 유리벽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